머리 아파서 왔어요. 약 좀 주세요라고 할 때는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심리 상태에서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 아, 예. 더 많을 수도 있고.
견딜만한 통증인데도 막 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찌 저거 정말 아픈데 아주 꿋꿋이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이가 많다는 거죠.
통증치는 어렵겠다 그럼.
근데 그게 엄연히 통증으로 작용한다. 사람한테는.
그게 통증의 정의예요. 정의가 통증 감각과 unpleasant emotion.
이모션까지 같이 해서.
예. 같이 해서 통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사 맞을 때 이게 사연 들어가는 거 보고 맞는 거하고 느낌 다르잖아.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 주제는
통증.
통증.
연기 잘하네.
내가 진짜 나이가 좀만 젊었어도 이놈의 이거 언더스탠딩이고 뭐 3프로 TV고 이거 다 때려치우고
네. 배우의
꿈을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배우의 꿈. 진짜
약간 야비한 역만 주로 봤거든요. 네. 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왜 이제 통증을 안 아프게 하려고 진통제를 맞잖아요.
네.
진통제 진짜 좋죠. 맞으면 안 아프고.
그래.
참 좋은데 문제가 자꾸 중독이 된다. 그 마약성이 많아서.
진통제도 이게 조금 더 좋은 진통제도 어떻게 개발할지 내지는 이 진통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여간 이 진통제도 제대로 선택해서 먹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인 마약성이 아닌
네.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진통제에 대해서
요즘 개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걸 개발한 업체도 있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평생 네. 진통제와
진통제 연구에 그 한 목숨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이 있나 몰라.
예. 비보전제약의 이두현 회장님 모시고 오늘 진통제 이야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진통제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박사 과정을 마치고 포스트닥 과정에서 이제 그 통증 연구를 좀 깊이 있게 했고요. 4년 반에 걸쳐서
미국에 가서
네네 그 미국 텍사스 대학의 그 메디컬 브랜치라고 있는데
네.
그 통증 연구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
그 거기 그 닥터 윌리엄 윌리스라고 통증 연구에 아주 대가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계셨고 그분 제자로 이제 한국 교수분이신데 정진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뭐 통증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한 4년 반 정도 통증 연구를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정진모 교수님의
또 제자로
네네.
아 3대째 제자.
아 지금 본인의 이제 할아버지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준군요. 나름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학자다.
정통성을 찾고 싶다고 할까?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일라이릴리 쪽으로 옮기게 됐고.
첫 회사가 월급 받은 첫 회사가 일라이릴리였어요.
네.
와.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갑자기 통증 연구에 대한 붐이 확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회사들마다 뭐 하여튼
연구원으로 통증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뽑혀서.
뭐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주로 쓰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라는 게 쓰였고, 근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아주 강한 통증에 이제 쓰이고,
암 환자들.
그렇죠. 뭐 또는 수술 환자들. 근데 이제 이 소염 진통제라는 건 이제 가벼운 통증.
두통약, 두통 생리통에,
그렇죠.
뭐
캔잘,
뭐
근데 뭐 이 강한 통증에는 이제 전혀 듣지가 않는.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가 사실 꼭 필요한 약인데
예.
또 그 어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만성 통증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만성 통증 중에 이제 그 캔서 페인, 그 암 통증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신경병 증상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생겨가지고 회로가 이상이 와가지고. 아프지 않은 자극을 아픈 것으로 느끼는
신경이 그냥 아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
옛날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인가에 나온 그 저기 전투 경찰 얘가 있었는데 나가서 이제 뭐 막다가 다쳤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럼 치료를 해서 상처가 다 아물면 안 아파야죠. 근데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심지어는 팔이 잘렸는데도 팔목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대요.
그 그 팬텀 페인이라고 해서 이게 하여튼 없어졌는데 거기에 통증이 느껴져요. 그런 게 다 이제 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람으로 후 불기만 해도 아프고
아이고야.
옷을 갈아입을 때도 옷깃만 스쳐도 아프고 실제로 통증 신호로 바뀌는 거죠. 일반적인 감각 신경이
이 스쳤을 뿐인데
터치 신경이 감각이 통증 감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진짜 괴롭겠네. 진짜 괴롭겠네.
엄청 괴롭죠. 근데 이제 근데 이런 분들도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하면 들어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렇죠.
마약성 진통제가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내성이 바로바로 생겨가지고.
안 들어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안 듣고, 그걸 용량 늘리면 듣는데 또
다른 부정이 다른
용량이 계속 늘어나서 결국에는 사망할 수 있는 용량까지 올려야지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럼 못 쓰겠네,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러면 이거 좀 그 또 마약은 이제 그 중독성이 있으니까
예.
이런 부작용이 없는 진통제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센 진통제는 필요한데
네.
자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는 못 쓴다.
못 쓰는
평생에 한두 번 수술할 때야 그냥 그렇죠. 쓰고 넘어갔지만.
그러네요.
또 이제 뭐 소염 진통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강한 통증에는 잘 안 듣고 또 그나마도 이걸 오래 쓰면은 그 위궤양이라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소염 진통제.
네. 그 위궤양이 또 더 진행되면 십이지장 궤양까지 가고 이 십이지장 궤양은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문제가 있네.
그러네요. 그런 그 분야에 퍼펙트한 게 없네요. 보니까 네. 센데 자주 쓸 수 있는 진통제는 없네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온 것이 그 이제 가장 그 1995년경에 나온 약이 이제 칵스2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런 위궤양 부작용을 없앤
소염진통제
그런 소염진통제가 나왔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뭐 그런 약.
주로 이제 관절염에 많이 처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도 심장 독성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심장 독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부전증을 야기하죠.
아,
특히
그래요?
이제 나이 드신 양반들이 그걸 많이 드시는데.
예.
이제
무릎 아프고 할 때 먹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심부전을 야기해서 이제 그.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야, 어째 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아픈 게 그냥 아픈 대로 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물론 뭐 그 환 그게 퍼센티지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봐야 이런 소리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약사들이 1990년대 말부터 야 이거 우리 새로운 진통제 그러니까 비마약성이면서 비소염 진통성 진통제를 개발하자 해서 일대 붐입니다.
그래서 그 일라일릴리도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
네.
이걸 개발하려면 우리는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두현 아니면 이건 안 된다고 그냥 이 바닥에 소문이 다 퍼져서 도대체 이두현이 어디냐.
야 텍사스에 이두현을 잡아와라.
그랬다가 텍사스에 있다는 걸 일라일릴리가 차 알아내서 네. 소문 안 나게 스카우트했다는 그 얘기죠 지금.
비슷한데 사실은 정진모 교수님 때문에 이제 일라일리가 접촉을 한 거죠.
정진모
교수님이
정진모 교수님을 우리 일라일리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내가 가긴 좀 바쁘고 내 제자를 보내겠다.
이두현을 데리고 와라.
맞습니다.
일라일리는 좀 황당했겠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 저 데리고 가서 아주 확실한 거 하나 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항우울제로 예. 심발타라는 약을 팔고 있었는데
심발타.
심발타.
심발타. 이거 분명히 통증에도 들을 거야. 그러면 동물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줘.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자마자 그 실험을 해서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했고
항우울제를 통증약으로 쓰는 걸
네. 네. 그랬더니 바로 임상시험 들어가서 결국은 상품화된 거죠.
아, 예. 그건 진통제 중에 어떤 장점이 있는 진통제였어요?
일단 뭐 듣고 어쨌든
일단 그 통증을 없애고
가벼운 통증
그러니까 신경평성 통증 그
신경평성 통증 옷 입을 때 스치는데 네, 아픈
네,
거
근데 이제 그 약의 단점은 이 자살 충동을 야기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항우울제, 뇌에 영향을 뭐 좀 미치는 모양이네요. 네, 네, 네.
그래도 그 약이 지금 통증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답이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제가 일라이 릴리에서 있다가.
예. 몇 년이나 계셨어요, 그럼?
거기서 한 2년 있었고.
2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슨 앤 존슨에서 또 한 3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암젠에서 한 5년 있었고.
미국계 제약회사를 그냥 두루두루 보셨네요, 그냥.
아니, 왜 한 곳에 계속 계시지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당시 그 워낙 통증 그 연구 붐이 일어 가지고
아, 몸값이 작고 좀
서로 와달라.
오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야, 그래도 저 좀 특별하게 서운하게 하는 거 없으면.
아, 일단 일라이리는 제가 자신이 없었고요. 서바이벌 자신이.
아, 워낙 쟁쟁한 연구원들이 많아서.
그동안 제가 다녀본 회사 중에서는 일라일리가 그
탑이었어요?
사이언티스트들이 탑입니다.
언제 아. 언제 근무하셨어요? 일라일리 지금?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 아. 지금부터 약 한 20년쯤 전이네요.
네. 네. 근데 뭐 회의에 들어가면 뭐 정신이 없을 정도니까 뭐
전문가들이 많아서
예. 네. 뭐 아주 그 칼같이 같은 포인트를 잡아내고 뭐
까칠한 분들이 그렇죠. 많았구나. 아. 뭐
그야말로 진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야 여기서는 나의 도저히 못 살아남겠다. 그러다 마침 이제 존슨 앤 존슨에서 이렇게 좀 와줄 수 있겠냐. 아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샌디에고예요.
아 샌디에고 아. 너무 좋잖아요.
그 당시 그 샌디에고가 가장 인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살기에.
네. 아. 그래서 막 벤처 업체들이 막 샌디에고로 몰리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오 샌디에고
아, 안 그래도 가보지 뭐 까치던 친구들 많던 차에
그 일라이 릴리 그 인디애나폴리스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아.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아. 그래서 오 샌디에고 좋아 좋아 가자. 이제 존슨 앤 존슨 갔던 거고
예.
거기다 이제 뭐 존슨 앤 존슨도 한 3년 있었는데
거기서 진통제 연구하셨어요?
거기 예예. 예. 근데 거기는 좀 분위기가 뭐랄까 학교 같은 분위기예요 좀.
아, 좋네. 분위기 좋네.
모르면, 아니요. 모르면 가르쳐 주고.
자극이, 자극이 없는 거죠.
아, 아 또 너무 그렇구나.
자, 오늘도 자습, 여러분 자습입니다.
아, 또 너무 그렇구나.
그러다 마침 이제 그 암젠에서 또 좀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예.
그 암젠 있는 지역을 가봤더니 예. 그 지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암젠은 어디 있었는데요?
그 LA 북쪽에 예. 한 30, 40마일 올라가면은 그 Thousand Oak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하여튼 그 부유한 동네고
유로자들 많은 동네.
네, 엄청 좋은 동네입니다. 또 MZ는 이제 좀 다이나믹한 회사였고,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렇게 과감히 위임해주는
약간 회사였고. 스타트업 느낌이었나 봐요.
예.
거기서도 네. 통증 연구하셨고.
네, 네.
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통증 연구하게 된 배경 또 백그라운드 하나 더 있는데,
예.
이 분자 생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무지하게 많이 찾아냈어요. 그 통증과 관련된 단백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그 수용체라고 불리는 단백질들이 뭐 수없이 많은데
예.
과거에는 몰랐죠.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근데 이제 어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이 발견됐어. 역할이 뭐야? 봤더니 통증 기전하고 관련이 있네.
통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이에요?
유발하거나 전달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사들이 와 이거다. 이걸 타겟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얘를 전달 체계를 뭐 막는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체가 있으면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이제 작용제라고 하고 애고니스트 영어로는 이제 애고니스트 작용제라고 예. 하고. 요거를 블락을 하는 거를 안테고니스트, 기량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약은 기량제가 더 그 안전합니다. 작용제는 보통 부작용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이 그냥 다 활성화시켜 버리면
그러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가 위험한데 이 마약이 결국 작용제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온몸에 그냥 무지하게 많은 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죠.
적극적으로 뭘 움직이는 애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약은 작용제보다는 기량제. 을 아. 개발을 해야지.
둘이 만나지만 못하게 하게.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아, 네. 거고. 그래서 그 소염진통제도 일종의 기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작용이 좀 덜하고, 근데 이제 그 위궤양, 궤양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10년 동안 열심히 그래서 타겟을 안 건드려 본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봤는데.
진통제 중심으로?
네.
뭘 하면 마약성이 아닌 진통제를
그렇죠.
후보 물질이 있을까?
그렇죠. 어. 근데 해보면 계속 실패해요. 이거 분명히 통증을 전달하는 그 단백질인데.
얘를 막으면 되겠어.
이걸 막으면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듣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뭐 제가 예. 워낙 통증 기전도 연구를 했고. 통증 기전이 이게 단일 기전이 아닌데. 이거는 복합 기전인데. 굉장히 여러 단백질이 관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개를 막아야지.
한 개만 막아갖고 될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현대 신약 개발의 대전제가 뭐였냐면 그 단일 타겟 공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하나만 블락을 하면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었죠.
예.
그리고 모든 개발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굉장히 그 비싼 기계 장비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단일 타겟에 결합하는 물질을 찾기 위한 이런 장비였죠.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하이 스루풋으로 막 100만 개, 200만 개를 막 그냥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뭐 최고죠. 근데 저도 이제 한참 뭐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돼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그 과학적 오류야, 이건.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어.
통증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신경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럼 뭐 팔이 아프면 팔에 여기 신경으로 올라오고
신경으로 올라오는데 예. 신경의 갈래도 여러 가지고 거기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여러 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막아야지 아니면 적어도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막아야지
예.
하나만 막고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존슨앤존슨에 있을 때 이제 그 시니어 그 사이언티스트라고 항상 들은 얘기는 경험적으로 이 단일 타겟 갖고는 안 돼. 상업적으로 성공한 약들을 보면 보통 여러 가지 타겟을 건드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이제 리마인드가 됐고.
예.
그러면 이건 그 멀티 타겟 드럭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들여다봤더니 방법론이 없더라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죠. 없구나. 어떻게가 없더라는 거죠.
하여튼 멀타이로 하긴 하면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과학계에서는 그 사이언티픽 분야에서는 이 멀티 타겟 드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개념적으로는 있었어요.
예.
근데 방법론이 없더라 이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인가 봐요.
아니 노력은 했죠. 노력을 하는데 하우투가 없으니까.
그 멀티 타겟이라고 하는 건 조단백질도 뭔가 조절을 하고.
그렇죠.
제도 조절하고, 그렇죠. 제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좀 하게 만들려면 조명도 좀 절 좋은 걸로 하고, 책꽂이도 좀 정리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영양제도 좀 줘야 되고,
음료수도 깔아주고, 책상도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애가 공부한다.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컨셉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후보물, 이 단백질이 문제였다고 생각한 거. 후보 A, 후보 B, 후보 C를 그래. 다 각기 좀 섞으면 되잖아요. 그래,
믹서에다 그냥. 갈아. 그런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서 캡슐에다 다 넣어. 그 다음에 알 이렇게 먹어.
두 가지 이제 그 보존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어떤 타겟 콤비네이션이 들을 것이냐를 알아내야 되고.
콤비네이션의 문제.
그렇죠.
아.
두 번째는 그 콤비네이션을 안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의 액티비티를 높여주면 B의 액티비티가 없어지고.
영향,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아, 그렇죠.
아.
이제 저는 이제 스몰 몰레큘 그 합성, 그 이제
또 그게
합성물
그래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결국 이제 화학자들이 분자 구조를 막 바꿔가지고 단백질에 결합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하나에 결합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두 개 동시에 결합하게 만드는 건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성분, 너는 A는 쟤랑 결합하고 B는 쟤랑 결합하고 C는 쟤랑 결합해서 각자 열심히 싸워라 한 다음에 A, B, C를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결국은 실패를 해갖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폴리스를 내려봤어요. 앞으로 그런 시도 하지 말아라.
왜요? 왜요?
그게 왜냐하면 A에 대한 그 개발 해야죠.
예.
B에 대한 개발 해야죠.
예.
그다음에 A 플러스 B에 대한 개발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입증을 해야 돼.
예. 아. 하나만 입증을 하면 되는 건데 아. 세 가지를 입증해야 돼.
사실 우리 보통 한약이라고 하는 게
아. 맞습니다.
다 때려놓고 탕약으로 해서 그냥 먹는 거거든 그게.
그중에 하나 맞습니다. 좋으면 되는 거고.
어, 그렇지. 사실은 이게 왜 났는지 애매한데 이렇게 근데, 때려넣어서 먹는 건데.
근데 이제
입증을
이런
해야 되니까.
현대 아. 이 신약은 그 현대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신약은 이제 레귤레이션이 다 있죠.
아, 예.
뭐 FDA 이런 데서
임상해야 되고 심지어는 AB하고 A 더하기 B도 따로 해야 되구나.
그렇죠. 아주 많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아, 입증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이미 이제 A라는 약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요.
예.
어, B라는 약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
어 그러면 그건 쉬워요. 어, 그럼 그냥 칵테일로 해서 입증하면 되니까.
예.
근데 처음부터 A도 입증하고 B도 입증하고 A 플러스 B도 입증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아. 거죠.
불가능하리 많지 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네. 이거는 아. 결국 초기부터 두 물질에 작용하는 또는 아. 세 물질에 작용하는
하나가 하나가 그렇죠. 아예 그렇죠. 작용을 여러 개 하는
그렇죠.
아, 그걸 찾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아까 신경과학 전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신경과학 중에서도 전기생리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이제 아, 결국 그치. 신경이라는 게 다 전기활동이거든요.
예.
전기활동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이제 신경 말단에서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릴리즈 시키고 그게 또 그다음 신경을 또 활성화시키면 또 전기신호가 나타나고
예.
그래서
예.
제 전공이 이제 그런 신경 활동들을
어허.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전공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통증의 신경 병변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이제 척수의 후각이라는 분야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데 도잘 혼 에어리어. 그래서 척수 후각 그 신경평성 통증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는 회로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생기는 거니까 어. 아 그러면 그 부분을 전기적으로 전기적 활동을 측정을 하면서 그냥 물질을 스크리닝을 하면
아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
그렇죠.
있구나.
그래서 어. 이제 그걸 그런 방식을 엑스비보라고 합니다. 엑스비보
네.
살아있는 조직을 떼내서
어.
살아있게 만들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예. 얻는다라고 해서
아~
X비보라고 하는데
X는 뭐 실험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X인 모양이에요?
바깥에 생체 바깥에서
아,
살아있는
네,
네.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인비보예요.
예.
살아있는 동물에서 통증 실험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
이거는 스루풋이 굉장히 낮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X비보는 그래도 인비보보다는 스루풋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걸로 스크리닝을 해서 일단은 통증에 효과 있는 물질부터 찾자.
뭘 넣어보고
그렇죠.
거기다 넣어보고 통증이 어떻게 가는지를 계속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전기로 보면 예, 아. 야 이거 아픈 전 아픔을 느끼는 전기구나 신호구나 알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물질이 하나 나오면 어 그다음에 이 물질이 어느 타겟에 결합하는지를 알아보자.
아.
이제 일종의 방법을 약간 거꾸로 한
그러네,
거죠.
그러네.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
그렇게 어떤 타겟에 이게 결합하는지를 너무 쉽게 했어요. 막 몇백 개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 효과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디 작용하는지 확인하자.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암진에 있을 때도 계속 내 동료들하고 논의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큰 흐름이라는 거는 뭐 누구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데 이거 내가 이 방식대로 하면 이거 분명히 개발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데 안에서는 뭐 이게 너무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아.
그렇죠. 뭐 거대한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바꾼다는 건 아니 뭐 십수년 동안 엄청나게 세팅된 시스템인데
예.
이게 바뀔 수가 없고 그래서 아, 이걸 한번 해보고 싶으면 내가 그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구나. 아, 뭐 이러던 차에 마침 이제 그
닥터 리 좋은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네가 사장님 되면 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그 남가주대학에 그 예. 저기 LA의 그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한국 분이세요. 그 서울대 화학과 나오신 분인데 뭐 이제 암젠의 그 동료 선배님이시고
예.
이제 뭐 같이 뭐 가까운 동네니까 뭐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더니 오 그거 엑스비보 어 당신이 그거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어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지 했더니 예. 아 창업 자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어 이건 말 되는데라고 네. 하신 거예요. 어.
근데 이분도 사실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그쪽을 좀 그 많이 연구를 하시던 분이에요.
신약의 후보 물질을 빨리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의 아이디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매겨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듣는지 안 듣는지를 사람한테 매겨보면 그렇죠. 이게 한참 하세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대신에 이제 한국 들어가서 해라. 근데 한국 들어가서 하면 자기가 자금을 모아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좀 먹어주는데.
아니 그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그 벤처 하나를 세워가지고 어떤 성공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따라다니는 투자자들이 항상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귀국을 했고 실제로 1년에 10억씩 모아주시더라고요.
이야 자금을.
그래서 3년을 모아주셨어요. 사실 그 당시 30억이면 꽤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세팅 해가지고 제 아이디어대로 실험을 해보고 했는데 정말로 한 1년 반 지나니까 후보 물질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어나프라 그 신약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비본제약에서 이제 한국 임상 3상을 실시해서 예. 성공을 했고 이제 2024년 12월에 품목 허가를 받은 거고요. 아무튼 그 어떤 중간 과정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화 시켜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궁금한 게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개발은 했는데
그 개발한 게 진통제예요? 비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게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약이든지 뭐 완벽한 약은 없고요.
예.
계속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약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비마약성 진통제와 비교해서 좋은 점은 뭐였어요? 그때 야 찾았다 해서
일단은 그 아주 강도가 센 통증에도 듣는다.
마약처럼 잘 듣는. 수술할 때도 안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그 마약 진통제하고 거의 대등한 그런 효과를 보였어요.
성분은 마약은 아니었는데
마약은 아니죠.
예. 무슨 성분?
메커니즘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제 경험에 입각한 건데
예.
글라이신 수송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글라이신 수송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감각이나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통증이 딱 생기면
예.
척수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막 나와서 척수 신경을 딱 자극해가지고 그게 이제 뇌로 올라가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너 아프다고 신호를
네.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글루타메이트를 막는 게 글라이신입니다.
예.
근데 글라이신 수송체는 글라이신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잘 전달되게. 그럼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되죠.
불 났는데 불이야한 그걸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불은 나도.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 쭉 있으면서 여러 가지 타겟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
아마 제가 유일하게 이만큼이라도 효과를 확인한 게 아마 글라이 T2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하던 건데,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는 죽었지만 저는 아, 이 글라이트2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글라이시 수송제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고
약으로 개발하면 네.
사실 아까 이제 제가 그 엑스비보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
아니 뭐 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거나 다 갖다 때려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예전에 해봤던
글라이신 수송체를 억제하는 합성 물질들.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자.
네. 아. 그걸 이제 합성도 했고 기존에 있는 그 물질들을 사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쭉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어? 부작용이 세고.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
뭐 돼요?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통증도 잘 안 듣고?
네, 통증도 잘 안 듣고.
어? 존슨 앤 존슨에서는 들었다면서요?
요만큼 가장. 요만큼 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
근데 한 가지 물질이 탁 튀어나왔는데 어, 이거는 부작용도 없고 통증에 효과도 좋고 그래서 쫙 그 스크린을 다시 해봤더니
네.
그 글라시스 송체를 블락하는 건 맞아요.
어?
근데 플러스 그 세로토닌 2A 수용체도 블락을 하더라고요.
세로토닌 우리 뇌에서 나오는 네, 세로토닌
네,
그거요?
네. 어.
잠깐
기분 좋아진다.
글라이신 거시기
네, 맞습니다.
글라이신 거시기를
막으면
막는 기능이 있어야 진통 효과가 있는 건데 글라이신 그거를 막는 효과가 있는 성분은 우리가 뭔지 아니까 그거를 근데 그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고 또 우리가 또 더 합성도 하고
거기에다 아. 뭘 이런 걸 붙이고 저런 걸 붙이고 해도 그렇죠. 그 효과는 똑같이 있는데
네.
글라이신은 막는 거 플러스 세로토닌을 막아요?
네.
세로토닌 기분 좋은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리셉터 그것도 수용체가 이제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예.
뭐 기분 좋게 하는 서브 타입도 있고.
예.
근데 이 2A라는 그 수용체는
어.
통증에 결정적으로 관여를 하더라고요.
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줘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는 통증에 민감해야 돼요.
예. 예.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이 5H2A가 통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문헌들을 쫙 찾아보니까 아, 이게 통증에 민감도를 높여준다. 근데 그거를 블락을 하면 결국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준다.
그러겠지.
그렇겠네.
결국 두 가지 작용이잖아요.
아, 하나는 통증 보내는 걸 막아주고.
보내는 걸 막아주고.
민감도도 어. 낮춰주고.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낮춰주고.
두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성분을 합친 거네요.
그냥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랬더니 통증이 많이 가라앉더라. 네.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통증이 생기면 뭐 여기 뭐 상처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 세로토닌도 나오고 글루타메이트도 나오고 둘 다 통증에 관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을 시작시키는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예.
말초에서도 이 세로토닌 블락을 해주면 그러니까 2A 수용체를 블락을 해주면 통증이 시작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기전인 거죠. 말초에서 세로토닌 활성을 막아줘 글루타메이트가 전달되는 걸 막아줘 그다음에 뇌가 통증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막아줘. 결국 삼중작용의 에디티브 또는 시너지 이펙트로 결과가 나왔다.
아.
그 하나의 물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은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런 기능을 하는 거는 원래 물질을 알았는데
네.
그 찾는 과정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척수의
예.
그 후각 신경들의 어떤 신경 활동을 측정을 하면서
얼마나 진통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보고.
그 신경 활동을 쫙 억누르면 진통 효과가 있는 거고.
거지.
예. 억누르지 않으면 없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찾은 거죠.
근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존슨 앤 존슨에서 한번 해봤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고. 존슨 앤 존슨에서 테스트했던 물질은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예.
그건 이제 프로젝트가 죽은 거고.
존슨 앤 존슨에서 했다는 그 컨셉은 글리 이름 뭐였죠 아까?
그러니까 글라이신
글라이신 수송체를 막는 컨셉을 해보자는
그렇죠.
컨셉을 가져와서
그렇죠.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을
네,
넣으셨다.
맞습니다.
글라이신 수용체를 막는 물질은 우리 세상에 다양해요?
다양하죠.
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아. 그런데 그걸 넣어봤더니 진통 효과는 없던데.
예.
어떤 또 다른 글라이신 수용체 막는 녀석을 넣어봤더니.
효과가
이번에는
있어서?
있더라.
네. 게다가 세 가지로 작용을 하더라.
그렇죠.
아, 신통하게도 또 다른 효과마저도 있더라.
그렇죠.
아.
아니 뭐 사실 뭐 이제 그 세로토닌 수용체는 뭐 말초에도 있고 뇌에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뇌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말초의 메커니즘 이제 두 가지가 된 거고
네.
하나의 기전으로. 근데 어쨌든 작용은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뭐 얼마나 제가 알아듣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새로운 약을 찾아낸다는 건 그러면 그거를 그게 예를 들면 그게 20번째 찾아낸 물질일 수도 있고
네네네.
570번째 나왔을 수도 있고, 1500번째 나왔을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400번째까지 하다 아이 때려쳐 그만해 그만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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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못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연히 이걸로 해볼까? 했는데 어 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겁니다.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게 원래 그런 거긴 한데
예.
사실은 그 현실이라는 게 그 녹록치가 않은 게
예.
이게 이제 이런 그 first in class 신약은 이제 큰 제약회사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3,000번을 해야 될지 두 번만 하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그만 그런 거죠.
아니 뭐 쭉 가다 보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하면
예.
결국 이 조직이 크면은 폴리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약이라서 가는 게 아니고 또는 좋은 약인데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 그 어떤 인위적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드랍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아. 이번에 김상무님 승진하셔야 되는데 아. 정상무님 거는 일단 드롭시키고
그런 거
다음번에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성공하는 이유는 워낙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서바이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죽는 약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 공세고 또 초기 개발자들은 뭐 거의 잘립니다 항상.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통증의 그런 그 이모셔널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면서 또 통증은 우리가 어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그래서 이제 그 유전병 중에
네.
그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증 그 감각을 전달하는 그 단백질이 없는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럼 맞아도 안 아파해요, 그게? 네.
아, 그 완전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거지.
아니요. 이게 그 생존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가서 불을 만지고 뭐 칼로 칼에도 막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아, 싸움은 하는데 피는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피가 안 나야지 아프지만 않으면 뭐해.
이 사람은 하여튼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런 이모션도 없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과거에 그 뇌손상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은 통증은 느껴요.
예.
아파. 근데 괜찮아 견딜만한데. 그러니까 그
약하게 느끼는
이모셔널한 부분만 딱 없앤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만.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신경 통증은 있는데.
네.
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진통제는 바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없애는 거. 통증 감각은 살아 있고.
예.
왜냐하면 이건 아유 알아야지 피하고.
피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통증 아직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진통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약성 진통제도
예. 통증 아예 없애면 안 된다.
통증 감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살짝 살려는 예. 드릴게.
이런 그 이모셔널한 부분을 많이
그 건드리는. 말씀하셨던 이모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게 통증이 100이라면 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데요?
그 사람마다
이제 50%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럼 두통이 느낀 머리 아파서 왔어요. 약 좀 주세요라고 할 때는 진짜 머리를 아픈 게 아니라 네 심리 상태에서 네가
거예요?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
아, 네. 더 많을 수도 있고.
견딜 만한 통증인데도 막 그냥 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거 정말 아픈데 아주 꿋꿋이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야, 그럼
차이가 많다는 거죠.
통증치는 어렵겠다 그럼.
네. 그래서 이게 그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구별하지? 엄살이 몇 퍼센트인지를?
아니,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엄살을 딱 없앨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최고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엄연히 통증으로 작용한다. 사람한테는.
그게 통증의 정의예요. 통증의 정의가 그런 통증 감각과 그다음에
심리적인
unpleasant 그 emotion
이모션까지 같이 해서.
예, 같이 해서 통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사 맞을 때 이게 방에 들어가는 거 보는 보고 맞는 거하고 안 보고 맞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
다르죠, 다르죠.
아. 아프긴 아프지 둘 다.
어, 그럼요, 그럼요. 아픈 그래서 감각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지금까지 비마약성 진통제를 우리가 막 개발했잖아요.
네.
근데 마약성 진통, 아 그럼 비마약성 진통제가 너무 좋네. 다 비마약성으로 쓰면 되겠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요즘 펜타닌 뭐 많이 쓰잖아요 병원에서.
아 이게 지금 그 마약성 진통제만큼 강력한 진통제는 없는 상황인 거죠.
강도가?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심한 통증. 이제 통증을 세 단계로 뭐 구분을 하거든요. 경도 예. 통증, 예. 중등도 통. 그 통증, 중증 통증. 그러니까 통증 강도가 7, 8, 9, 10이 되면 정말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이고,
예.
그 여자들의 분만 통증이 거의 10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런 정도로 강한 통증에는 듣는 약이 마약성 진통제밖에 없죠.
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수술할 때는 여전히 그런 걸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제 남자들은 평생 한 8 정도의 통증만 느끼다 가는 거예요?
아니죠. 뭐 남자들도 뭐 1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남자는 뭐 언제 10을 느낄까?
뭐 잘리거나 뭐 다치거나
사실 화상 통증이 거의 뭐 10에 딱 도달하는 그런 강력한 통증이고요.
그럼 출산은 화상 통증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오, 야, 진짜
폭언. 엄청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개발한 이제 언아프라주의 그 기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저희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입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비교해서.
네.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 상황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유로. 아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시험약을 주고도 아프다고 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줘야죠.
아,
이건 이미 그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요. 아프다고 하면 나도 무조건 마약성 진통제 줘라.
아, 임상시험에서. 네.
또 의사들도 워낙 이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미국에서는 잘못하면 의사가 소송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픈데
아, 그 아픈데 약을 안 줘서 나 아팠어.
아픈데 왜 왜 이걸 신약이라고 왜 이런 걸 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임상 시험 하는 데서 이 마약성 진통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약의 효과를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오로지 시험약으로만 네. 임상을 한 환자랑 이제 통증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단계적으로 이제 입증해 나가는 건데
어떤 쪽으로 더 확장하시려고 임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일종의 그, 요게, 펜타닐을 대체할 수 있느냐를 입증하기 위한 그 임상시험을 계속을 하고 있고요.
펜타닐 수술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것도 수술할 때
수술할 때, 무조건 그, 펜타닐 PCA라는 걸 답니다.
예.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지아라고 해서
예.
환자가 아플 때
아, 본인이 누르는
내가 누르는 거.
예, 예. 아. 요새는 뭐 수술할 때 조금 중증의 수술에는 다 그걸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펜타닐의 사용이 너무 일상화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예.
그렇게 기존에 쓰는 방식. 그다음에 하나는 언아프라 그 PCA에 저희 언아프라주만 넣어서 달아봤죠. 그랬더니 거의 이 저기
누르는
펜타닐 없어도 언아프라주만으로도 통증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펜타닐 PCA를 쓰나 언아프라주 PCA를 쓰나
네.
같은 결과가 오더라.
그걸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그 PCA에 펜타닐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미 비보존의 그 약은 수술용 진통제로 허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뭘 더 해야 되냐.
왜 지금 이거를 굳이 입증하고 계시냐는 게 궁금해서요.
아,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마약성 진통제를 완전히 그 대체를 해버리자. 이게 목적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수술용 진통제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럼 수술 끝나고 이 알약이었어요?
아니요, 주사제.
주사제죠. 주사제. 아. 그럼 지금까지는 안 썼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 수술 끝나고 나면 이 약을 이제 쭉 그 투여를 하는데 그 PCA도 같이 달죠. PCA도 있고
예.
이 언아프라주는 언아프제로 들어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 과연 이 PCA가 필요하냐?
지금 그거네요. 그러니까 개발은 했는데 아직까지 펜타닐의 그 관행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렇죠.
같이
그렇죠.
쓰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야 우리 것도 괜찮아. 우리 거 써봐. 그러고 있는 단계네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아니, 이제
우리 것만 써. 우리 것만 이걸 써.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사실 가장 아이디얼한 거는 결국은 그 펜타닐 또는 마약을 퇴출시키는 거죠.
그런
왜냐하면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오용 또는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트 드럭이라고 해서
예.
뭐
그렇죠.
뭐
그렇지.
아유, 길거리에서 사 갖고 뭐 주사 맞고 뭐 패치 붙이고 뭐 예. 이러면
아, 알겠어요.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하신 약으로 그 수술한 환자의 정맥 주사로 들어가던 진통제였는데
네.
그거에 항상 별책 부록처럼 따라오던 이
펜타닐
펜타닐까지도 안 써도 되는
안 써도
게
되는,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걸 실험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도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 그렇게 개발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여기 있게 하고 좀 달라요? 뭐 어떻게
예, 예, 좀
다릅니까?
뭐 메커니즘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 예.
뭐 하나는 그 마취제. 그 국소 마취제를 이렇게 그 서방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릴리즈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수술 부위에 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예.
사실 진통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취제 개념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아, 한 2년 전인가 버텍스라는 회사에서
네.
그 전화벡스라는 새로운 진통제가 이제
네.
출시가 됐고요.
예.
그거는 아까 제가 저기 그 유전병 환자 말씀드렸죠. 통증을 전혀
아,
못 느끼는
네. 고단백질을 블락하는 그런 이제 약인데
예.
뭐 하여튼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약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임상 시험은 불행하게도 오피오이드와의 비교보다는 그 소염 진통제와의 비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이제 퀘스천업을 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저 마약성 진통제만큼 강력하다면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 펜타닐은 그 다른 것 예전에 헤로인 이런 계열보다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서 만들기가 진짜 쉽고 간단하고 싸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게 비보존에서 만든
네, 네.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고
합성물이고 네, 합성물이기 때문에. 근데 마약성은 전혀 없고 중독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 FDA에서 굉장히 그 엄격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중독성은 굉장히 엄격하게 동물 실험을 해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 뭐 그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실험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FDA 승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가
아 FDA 승인은 아직 못 받았고요.
예.
국내에서
국내 식약처 승인이
아, KFDA 승인
예, 2024년 12월 12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약성은 뇌를 공략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뇌
아니요.
중독성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뭔가 뇌에 작용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온몸에 다 작용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용제이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큰 건데 온몸에 있는 그 마약 그 수용체를 다 활성화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진통작용은 척수 내에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뇌에서도 일어나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모셔널한 부분 이 부분에도 작용하고 이제 한 가지 또 요 그 중독성에도 작용을 하는데 이 도파민 릴리즈를 시킵니다. 이 마약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중독성 있는 약들이 다 도파민 서지라고 해서 갑자기 도파민을 막 두 배에서 열 배까지 쫙 늘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희열.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주식 단타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오른다 했지.
그런 거.
그래서 그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약의 중독성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작용들을 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내장 활동을 억제시켜 가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그 마약을 많이 먹으면. 예.
아. 어 잠깐. 그래서 내장 활동 억제시키면
그렇지.
식욕도
그렇겠네.
떨어지겠네.
그렇죠. 식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복도 늦추는 거죠. 이게 빨리 이제 내장 활동이 활발하고 해서 가스가 나오고 해야지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식사도 안 하게
딜레이가 되니까
비보전의 이야기는 앞으로 그럼 열심히 그 마케팅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성을 입증하고 하면서 처방의 빈도를 높여서 매출 높이는 게 가장 큰 그렇죠. 과제이고 그렇죠. 숙제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에서는
계속
시작이
계속하고 계실 하고 거고 네. 해외에서는 하려면 다시 그 나라 FDA의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한국의 그 어떤 허가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뭐 그 중동의 좀 몇몇 국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뭐 인도면 인도, 뭐 유럽이면 유럽, 미국은 미국.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인허가를 그 도전을
추진하든 예. 그 비용 문제라서 그렇죠.
그렇죠. 비용 문제죠. 그래서 현재 뭐 몇 군데 어떤 그 지역별로 뭐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고 미국 쪽은 사실 저희들이 진도가 좀 나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의 자료로 그 어떤 제한된 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이걸 좀 타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임상 자료로
네
먹는 그 그냥 간단한 일반 의약품 같은 수준으로의 진통제로는 내실 계획은 없으세요? 뭐 타이레놀이니
펭잘사리돈 개보린 타이레놀
그런 시장으로
그게 OTC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사용례가 충분히 그 쌓여야 그래서 그 세이프티가 그 입증이 돼야 가능한 얘기고요. 아직은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맥주사로 맞는 제재라면서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경구제도 지금 준비를 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의약품으로.
네네. 그래서 그 BBG 이사 7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나프라주는 BBG 149 149번째
주사로 맞는 거는
네, 이거는 경구제는 이제 247 2471번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개 2000개 3000개
2400번째구나.
아, 찾다가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뭐 2400번째 시도하네지.
그거 박사님한테만 의미 있는 숫자지, 그 우리는 아무.
이렇게 일라일리 가면 그 넘버가 10만 단위, 100만 단위고요.
아~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 관행인가 보다, 그게.
그럼요, 그럼요. 아~
그 숫자가 커야, 야, 내 진짜 고생하면서 만들었네.
아니, 뭐,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숫자니까, 뭐, 그건 사실, 뭐, 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야, 재밌다. 야. 할 일도 많으시고 큰 시장에 나가려면 우리가 그냥 우리 돈 싸들고 나가면 제일 좋은데 임상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다른 파트너 또 찾아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또 뭐 이게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 진입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그렇죠.
이게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미국에다 팔 거 생각했으면 그때 일라일릴리 선배들한테 좀 잘할 걸 그랬어요. 그죠? 아,
이렇게 까칠해.
그래서 말고 조금 오늘 알게
오래 된, 다닐 걸 그랬어.
오늘 그렇죠? 알게 된 사실 중에 일라이릴리는 좀 까칠하고
존슨 앤 존슨은 학교 갔고
좀 괜찮다. 거기 양반이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짜 그 일라이릴리의 그 연구자들은
대단하다.
존경할 만한 그런 연구자들이.
자, 이제부터 이제 슬슬 잘 보이는 거 시작하시는 거. 연락 가고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진통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봤네요. 야, 신기하네. 그냥 우리가 뭣도 모르고 막 먹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예.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약 종류를 이제 first in class라고 하는데.
예.
결국 뭐
완전 신약, 완전
쉬운
신약이다.
말로 하면 세상에 없던 약,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기전의 약. 그런데
예.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 약만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일라일리 갔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삼성전자하고도 일해보고 뭐 잘 알죠 분위기를. 근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회사였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할까?
천국?
다들 너무 행복하고 뭐 부유하고
왜 직원들이?
네.
부유할 거는 뭐?
월급이 세거든요.
월급 세니까.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결국 그게 바로 혁신 신약의 힘이다.
퍼스트 클래스를
네. 워낙 신약이 많고 부하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의 힘이다. 야, 그러면 한국도 저걸 해야 된다. 라고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고.
네.
제가 사실 그동안 여기까지 열심히 온 것도. 아니,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런 회사 한번 만들어
성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크, 젊은 날에 이 박사님이 일라일릴리에서 받은 충격이 다양했구나, 정말.
여긴 왜 이렇게 빡세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회사냐.
그 스위스가 인구가 6개만 밖에 안 되거든요.
네.
스위스가.
아,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아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글로벌 제약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로시하고
로바티스.
네.
우리나라에는 비보전과
한미약품이 있다, 한미약품. 응?
뭐가 있나?
그런데도 신약 개발을 하긴 하지,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근데 이제 그 퍼스트 인 클래스로 글로벌 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이거죠.
남들 자만도 비아그라에 섞어서 88정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고
새로운 약.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첫 번째를 이런 걸 하는 제약회사도 있는데 퍼스트 인 클래스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언더스탠딩의 광고를 하든가 좀.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뭐.
네.
뭐지?
아, 알겠습니다.
네. 훌륭하다, 비보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인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동 박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